오늘 오전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 중에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건이 뭐고 특징이 뭐냐,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이 속에 내주하셔야만, 그래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이 되고 여러 가지 오만가지 생각이 예배 드린 시간에 나면 절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이런 죄들을 고백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뭐 여러 가지 다 일을 하면서 막상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는 나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지 어디 다른 데 가서 일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 필요와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두면 그러면 그것이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거기에 두 번째 파트,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하면서 그 의미, 조건, 특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에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적어도 10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예배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10번 나오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안에 이제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우물가의 여인이 하나님께 이제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알고 있는 예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아니면 자기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예배. 근데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그런 그 예배나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드리던 그런 예배, 이 두 개가 다 폐지가 됐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던 무지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일부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그러면 무엇인가 어떤 의식이라든지 어떤 음악이라든지 무언가 하여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거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니 열린 예배니 하여튼 뒤로 쓰러뜨리고 그냥 매일같이 모여서 뛰고 뭐 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기본적으로 지식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말씀을 강해를 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어디로 가요? 산기도 가는 거예요. 산기도 가서 불을 받았다고. 그렇게 불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지식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강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불로다가 뭘 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손잡고 앞뒤로 흔들며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열정적인 언어로 뭐 방언한다 그러고 주여 삼창을 한다 그러고 가서 보면 어느 면에서 광란의 도가니 같은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정은 좋습니다. 열정은. 그런데 지식 없는 이와 같은 그 열심이나 그 다음에 열정은 결코 그들을 온전함으로 이끌 수가 없다.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면 로마서 10장에도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규례를 만들고 옆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구나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행하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딱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이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바알의 대언자들이 그 자기들의 신을 찾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수소를 취해 다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계속 오 바알이여 오 바알이여 그냥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일단은 이제 껑충껑충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나타난 현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나 누굴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어서 그를 깨워야만 그가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 관례에 따라 자기들 몸 위로 피가 솟아오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이게 무지한 사람들, 지식이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열정적으로 심지어 몸까지 찢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던 게 그게 이교도들이 하던 그런 방식의 예배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던 그런 방식의 예배고 지금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뛰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메가더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러한 그 예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배드린 그룹 중에 하나는 이슬람 교도 중에 하나, 시아파 이슬람 교도. 시아파는 이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슬람 교가 시아파예요. 시아파. 그래서 제가 가서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매해 양력으로 6월에서 7월경에 그 사람들의 달의 이름이 무하람이라는 달이 있어요. 그 무하람 달에 10일, 딱 10일이 되는 그날 아슈라라고 하는 자학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슈라 이름이.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슈라. 아슈라가 아니라 아슈라입니다. 아슈라. 그래서 이날 무슨 일을 하냐. 면도칼로 자신의 머리 이 두피를 베고 칼의 평평한 부분으로 머리를 쳐서 피가 더 나오게 그은 다음에 얘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가 막 줄줄줄 흘러나오게. 아까 봤던 그 바알의 대언자들은 좀 똑같은 거예요. 성인 남자, 소년들, 심지어 유아들까지도 빡빡 깎은 머리를 면도칼로 한 번에 재빨리 구워서 수천 명이 지켜보며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교도 그 이슬람 사원 앞에서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오래전 이슬람 지도자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이 알라에게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리를 버리고 떠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진리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드리려고 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매해 6월에 반복이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형태의 무지한 예배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진리가 있어야지 진리가 없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뛰고 뭐 음악 소리 꽝꽝 대고 주여 삼창을 뭐 몇십 분을 하고 소용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영과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아더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음악과 함께하는 감정적인 활동이, 이거 읽어보니까 큐티 뭐 이렇게 해서 쭉 찾아보니까 그날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다 해서 뭐 또 음악을 들으니까 그냥 감정이 확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분명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나 성경적인 교훈과 동떨어진 인간의 어떤 그 열정의 신비로운 카타르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그냥 속이 후련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카타르시스잖아요.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카타르시스를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에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들을 때, 읽을 때, 그렇죠?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찬송과 찬양이 나오는 이 행위가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 그냥 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걸 가만히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 반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진리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되고 진리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진리 안에서 부르짖어야 된다. 오늘 간증을 해 주셨는데 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역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고 진실하게 갔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으로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교도들도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머리를 다 복복 면도칼로 찢고 그리고 피를 흘려가면서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의 전제 조건이 뭐냐?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는 것.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11절에서도 다윗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도 읽은 거예요.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진리 안에서 걸을 때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진리 안에서 걷고 이렇게 돼서 마음이 하나로 딱 통일이 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제가 참 다시 한번 또 개역성경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으로 이 뜻이 들어오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진리에 행하리니가 뭡니까 이게? 이거 듣고 이거 이해하실 사람 있어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니. 예, 우리 여기 청년 자매가 웃네요, 보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니. 예. 일심으로는 그래도 그냥 뭐 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 성경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심으로 내가 그냥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올바로 번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여기도 주의 진리 안에서 이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8절 가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심문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걸 아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직접 증언해 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면 우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목사가 이거를 잘 설명해서 이거 알려주게 될 때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뻐서 찬양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그렇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강해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강해 설교는 원어를 갖다 놓고 원어가 이게 뭐가 있고, 이게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강해 설교는 뭐 5절이든 그거 읽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한 바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어야, 그렇죠? 그래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진리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설교자들은, 맥어드 이야기입니다, 아주 약간의 성경적인 설교로 청중을 감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 30분이면 한 5분 정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머지 한 20분 잡설이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재치 있는 이야기와 일화로 청중을 웃고 울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보인다. 제가 이제 미국에 여러 교회들을 이제 다녀봤습니다. 어떤 독립 침례교회요. 목사가 나와서 접시를 돌려요. 접시를. 청중들에게 뭔가 그냥 뭘 좀 보여주려고. 그게 목사가 접시 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떻게 하든지 뭘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설득해야 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지 접시 돌리는 사람이 아닌데, 열심히 접시 돌리는 거 연습을 해갖고 나와서는 접시를 먼저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깔깔깔깔대고 웃으면은, 아,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설교는 흥미롭고 재미있고 즐거움을 주고 흥분시키고 또 어떨 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또 좋은 감정, 흥분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이런 설교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국 목사님들 지난번에 한 분 왔었잖아.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설교자, 이 앞에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에 가서 설교 지금 진지하게 하나님의 설교하는데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바라보는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걸 느끼게 해도 지금 저 사람이 설득이 될까 염려가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저기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 설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감정적인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설교자의 주요 임무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해야 된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설교자가 이 강단에 서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주장하고 계시는 이런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올바른 예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자동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목사가 서서 성경 구절 하나 있고 딴 얘기 신분이 잔뜩 얘기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의 설교에 전념하지 않는 사역자는 자신의 사역을 기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걸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줘야 그래야 삶에서의 참된 예배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목회자가 한마디 하고는 다 딴 얘기 쭉 딴 얘기 다 하고 그리고 끝매 좀 한마디 하고 그러고선 예배를 끝내면은 거기서 어떻게 진리에 반응하는 그런 일이 있느냐. 이분 말씀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불행히도 많은 교회 심지어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조차도 홍보, 준비 절차, 프로그램 이런 데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런 그 예배, 그게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다. 따라서 우리가 공예배 이렇게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에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어떻게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만 매번 주의 만찬 해요. 매번 그 주의 만찬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어나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음 주에도 또 딴 사람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무슨 설교한다 그렇게 해갖고 그게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갖고 와서 해도 지금 어려운 판국에 하나님이 그냥 그날 특별 계시를 줘갖고 주의 만찬을 돌리는 동안에 어떤 형제가 탁 일어나갖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이 스펄리언이니 메가더니 이런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의 공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강단에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강해 설교, 이걸 통해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거다. 짧은 메시지를 전하거나 아예 메시지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현대교회에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동그랗게 모여서 이렇게 할 얘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설교 대신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목사 겸 교사에게 주신 그 임무, 그 임무를 그거를 망각하는 거다.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영국의 스토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스토트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요 말은 아주 정확하게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용을 합니다. 말씀과 예배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이고 애정어린 반응입니다. 말씀드렸죠? 순서가 예배가 아니고 그러한 그 순서를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게 이게 예배인데,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의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다. 예배, 공예배를 왔는데 설교가 없으면, 진리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예배는 그렇게 알려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은 예배의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사실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 둘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예배가 수준이 낮아진 것도 이 두 개의 부자연스러운 분리 때문이라. 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설교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시간 50분 겨우 설교 드리는, 예배 드리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설교할 시간이 15분, 뭐 얼마 남지 않는데 그거 안 돼서 성경 뭐 몇 점 조금 읽고는 자기 얘기하고 신문 얘기하고 그렇게 끝나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수준이 저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수준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부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풍성하게 되려면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야만 우리의 예배가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 부실하냐? 설교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목사가 전달하면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조금씩 더 보기 시작하고,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인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기도록 만드는 게 목사의 설교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에 반응하면서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뭐냐? 설교, 그거는 메가도의 이야기예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거다.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읽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똑같은 얘기 또 다시 하면 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게 읽고 왔는데 그래도 이게 앞뒤 문맥과 함께 이걸 쭉 다시 이렇게 설명했을 때, 아,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문맥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 뜻대로 설명해 주는 그 일이 필요하다. 그게 강해 설교다. 그래서 예배 중에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통찰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얻었던 그 통찰,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이렇게 일어나야, 그래요, 삶에서도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 드리고 공예배에서도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의 설교는 마음을 파고들고 어떤 사람의 설교는 따분하고 지루해서 듣기가 어려워요. 둘 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켄트 휴즈라고 한 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의 특성에서 설교자의 세 가지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인, 그리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이런 수사학에 근거한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수사학, 말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남자들 같으면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몸을 훈련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대학교 가거나 하려고 하면 일단 말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에 운동 뭐 하나 했다는 걸 써서 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잘하는 그 수사학에 필요한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에토스, 하나는 파토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거를 설교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로고스는 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강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맥이 어떻게 돼 있고, 또 필요하면 원어도 보고 또 영어도 보고, 그렇죠? 여러 사람의 강해 노트도 보고 다 이렇게 해서 절대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게 논리적으로 이걸 쫙 정리를 이렇게 해갖고 나와서 쓰면은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쫙 정리돼서 나와야, 그래야 저 듣는 사람이 물 흐르듯이 들리니까 머릿속에 쑥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로고스다, 로고스. 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일이 생기도록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에토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누가 말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설교문이 있는데, 똑같은 설교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영국의 그 유명한 조지 위필드나 아니면 스펄전이나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스펄전이 이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누가 설교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설교하느냐. 다시 말해서 누가 말하느냐, 그 사람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들어야지 여기서 그냥 실실대고 웃고 뭐 코미디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휴, 뭐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다시 한번 그럼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얼굴에 얼마나 진지함이 있고, 그렇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진지함과 이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드러나야 저 듣는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설교하고 있구나, 그 에토스가 있어야 설교가 설교답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말하느냐. 똑같은 원고를 준비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다 진실하게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걸 전달하는데 메카리가 하나도 없이, 그렇죠, 이게 진짜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뭐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열정적으로 이게 정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민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나도 그렇게 믿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원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는 이 파토스가 들어가야, 그래야 좋은 과 같은 설교가 되고 그런 좋은 설교를 들을 때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0년 뭐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또 많은 사람이 이제 설교도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저 몇 명 안 돼요. 존 맥아더, 존 파이퍼, 그 다음에 위얼스비 뭐 그 정도 이제 들었습니다. 딴 사람 건 뭐 거의 들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을 통해 제가 몸으로 얻은 교훈이 이런 교훈을 얻은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논리적으로 진리를 제시해도 회중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설교는 하지 못할 수 있다. 설교자를 바라보면 가정생활도 잘하고, 그렇죠, 행동도 반듯하고 모든 면에서 원리 원칙대로 정직하게 잘 사는데도 성도들은 그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시작하면 곧바로 아유 오늘도 또 그냥 올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에토스하고 파토스가 없는 거예요. 에토스가 파토스가 없으면은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전혀 감화 감동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냥 메마른 성경 공부 뭐 스타일의 이런 설교가 이제 되니까, 이렇게 되면 성도들의 감화 감동 그거 불러일으키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토스와 파토스, 이거는 설교자가 나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 나를 위해서 먼저 설교하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우리가 같이 좋은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게 나타날 때 그때 사람을 감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설교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잘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그 진지한 그런 그 자세와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을 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말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제일 큰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에 13절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타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원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데 영어로 여러분에게 한 시간 내내 막이나 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듣고 어휴 오늘 진리로 예배를 참 잘 드렸다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일은. 왜? 깨닫는 게 없으니까, 이해하는 게 없으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생겨야. 그래서 바울이 23절에서 25절에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이 안에 모여놓은 그냥 와구와구와구와 그러대고 그냥 개구리처럼 다 해서 방언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깨닫는 건 뭐 고사하고 미쳤구나 이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미쳤다고 할 만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대언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설명해 준다. 이걸 설교, 설교라고 나중에 설교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 이걸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며,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강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며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자연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가 되면 예배하는 일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올바른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중요한 거다.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말도 엄청 잘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순전히 감정적인 활동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오늘 참 갔더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고 떠나면 그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그날. 갔더니 그냥 소리, 음악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갖고 하시면 오늘 기분이 고양이 돼갖고 내가 나왔어요. 그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가서 오늘 목사의 설교와 함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략을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느껴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돼야 그게 그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린 거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핵심에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진리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지 않은 모든 열정이나 감정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 여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막 뛰고 뭐 해성이나 음악 소리 하고 뭐 해갖고 다 모였어요. 모여도 이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날 30분, 1시간 했는데 아무 진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무의미한 일을 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무의미한 그런 일을 한 거다. 자, 느헤미야 길을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 가운데 예배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이제 성벽을 다 건축을 했어요. 건축한 다음에 에스라를 이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5절,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백성은 저 밑에 있고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서 온 백성이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이, 주의 백성이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을 하고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도록 할 때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 말씀을 명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그 일, 그 일이 공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올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여기에 진심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그럼 그 진심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죠? 앞뒤 문맥에 맞게 논리적으로 열정적으로 이 앞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배의 객관적인 요소고 영은 주관적인 요소다. 말도 참 잘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진리는 객관적인 요소고 영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거는 그건 주관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이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잘 정돈이 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예배드리는 모든 요소, 삶의 예배, 공예배 다 할 거 없이 제일 먼저 맨 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죠? 네,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이 거하는 그 일,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게 나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게 없이 자기 혼자 뛰면 그런 본인에게 뭔가 좀 예배 드렸다는 이런 착각은 불러올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 지식, 진리가, 진리, 그렇죠. 이게 진리가 있으면 그러면 감정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정을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그 구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시편 47편 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깨닫고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하는 거다. 참 이것도 제가 개혁성경 읽어보고 참 놀랐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원래 주려고 하는 뜻이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메가더도 그렇고 원래 주려고 하는 뜻이 뭐야? 깨닫고 노래해야 된다고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고 이렇게 써놨으니 이걸 가지고 그 원래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군데나 지금 말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성경이 메가도도 그렇고 청교도들도 그렇고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성경이 그걸 반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기존의 개혁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번역자는 그 성경 구절 거기다 그렇게 적어놓지 않습니까? 성경을 따서 거기다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메가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전혀 안 드러나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니까 깨닫고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깨닫고는 국물조차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 개혁성경으로 이 믿음 생활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원래 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또 그 많은 청교도 이런 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명해 놨던 거 메가더니 스펄전이 이걸 가지고 설명해 놓은 그거를 살리려고 해도 살릴 방도가 없잖아요. 이게 성경이 그걸 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의미나 내용이 없는 황홀한 경험이 아닙니다. 황홀한 걸 좋아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뛰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는 좋은 감정이 아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아 좋은 감정을 내가 오늘 느꼈어,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 그걸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있어야 그래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나오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과 기도, 노래, 헌금, 삶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경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이 없이 하는 모든 거는 그건 인위적인 것이고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는 그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제압하여 고개 숙이게 하심으로 드리게 되는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그냥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해서 그냥 꼬꾸라뜨려갖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런 예배가 그건 아니고 예배란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때 저절로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예배라는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교를 통해서 또 책을 읽는 걸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냥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다. 잘 이해하시고 한 주간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